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알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선교의 특징 네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렸던 세 가지 도시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비두니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꿈을 갖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자마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주 죽을 정도로 또 매를 맞고 또 고생을 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지역들을 거쳐서 내려오지만 또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특징 중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때 선교를 쉽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나의 계획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 내 생각이 그 계획을 앞서면 안 되는 장면들도 여러 번 나타냅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요. 취미가 뭐냐 그러면 계획이에요. 뭔가 이렇게 1, 2, 3, 4, 5, 6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단기 선교를 꽤 오래 다녔는데,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팀빌딩을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런데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처음에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계획을 세운 게 현지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철없을 때에는요, 본부 선교사님들하고 엄청 부딪혔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5개월, 6개월을 팀빌딩을 하면서 이 재정을 들여서, 이 노력을 들여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왔는데, 아니 여기서 말 한마디를 한번 잘못하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지 않느냐, 많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런데 이제 해를 거쳐서 단기 선교를 나가보니까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준비한 것과는 맞지 않은 현장의 그 급변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제 성격하고는 정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귀한 거 배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계획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계획한 것도, 잘 플래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나타내는지, 열매들을 나타내는지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던 사울의 심정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도 좀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글의 성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다음에는 아시아 지역이니까 옆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난도없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인데 갔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면 늘 좋은 일이 생기지만 그와 반대로 또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그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엎어지고 또 그 계획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다가오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왔는데,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니 무슨 비전이 이래, 왔는데 고생밖에 없고 죽도록 고생하고, 아 이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게 이거 이토록 엉망이면 어떻게 따라할 수 있지? 이런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들에 놓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선교의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선교의 특징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집중한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해요. 살궁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돌을 맞고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 자기 살궁리도 좀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형편, 자기 처지가 없어요. 안중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낼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이 복음에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그 시에 들어가서, 타운에 들어가서 첫 번째 1절에 어디 들어가죠? 유대인 회당 들어갑니다. 여러분 10절도 보세요.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딜 들어가는지, 유대인 회당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유대인 회당은 사도 바울에게는 놀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만큼 자기가 자신 있고 익숙하고 잘 아는 곳이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전선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아니면 원망해야 되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든 저랬든 상관없이 자신이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고 가장 힘있게 나타나고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선교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꼭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죠. 이 복음을 참 환영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아주 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침을 받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믿는 무리들이 생기지만 이와 반대로 또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아주 핍박하는 무리들 또한 생겨납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꼭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주죠.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만들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을 만들고 때로는 유언비어와 거짓을 만들고 가진 방법을 다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선동자들이 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나라에 고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정치적 선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만히 보니 오직 황제만이 이 땅의 왕이고 오직 황제만이 이 땅의 주인데 바울이 예수라는 자를 임금으로 추대한다고 그렇게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이 종교적인 일들을 정치적인 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짓말이죠. 또한 바울을 돕기 위해 나타난 야손의 약점을 잡아서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 수 없도록 바로 떠나야 하도록 아주 교묘하고 아주 세밀한 그러한 아주 나쁜 일을 셋업합니다. 그래서 야손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해요. 성경에서는 보석으로 풀렸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법이 그래요. 야손이 보증으로 약속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이지 않겠다. 그런 보증이 있으면은요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 이게 얼마나 이 방해하는 자들이 교묘하고 적극적이게 방해를 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선교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복음적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는 꼭 이렇게 나의 약점을 잘 잡아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선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불량배들까지 이 시정잡배라 그러죠. 시장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나쁜 사람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선동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조폭이죠. 예, 갱스터입니다. 갱들입니다. 이런 아주 어렵고 힘든 일까지 만들어내죠.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랬든지 말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이런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반드시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선교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은 어떻게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 복음은 힘이 있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전도가 되고 12절에 보십시오.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복음은 적지 아니한 열매를 꼭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선교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면 복음이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참 신기한 데서 나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나무를 보면은요 항상 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살아만 있으면 그 나무는 꽃을 피워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태풍이 불든 뭐 번개가 치든 그 나무가 살아만 있다면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지필화라고 부릅니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 한자예요. 목지필화라고 하죠. 크던 작던 화려하던 보잘것 없든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어떤 분은 그 무화과나무에 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무화과나무를 살펴보면 무화과나무는 나무 안쪽으로 꽃을 피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속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죠. 나무는 한번 꽃을 또한 나무는 이제 한번 꽃을 피우면 그 나무는 반드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화지필실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어입니다. 한번 꽃을 피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목지필화 화지필실이라는 글은 사실 그 조선시대에 너무 유명한 추사 김종호 서예가죠. 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작품에 종종 적는 글이에요. 예, 목지필화 화지필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복음이 그러합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내는 복음이 그러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던 핍박이 오던 돌을 맞던 선포되어지는 복음은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많은 사람들이 컨버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 평생 앓던 병을 고침을 받고 평생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꽃을 피우는 역사들이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렇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죠? 때로는 너무 나의 약점이 드러나서 숨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고 그러한 상황 속에도 복음이 선포만 되어지면 복음이 나타나기만 하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 2, 3, 4, 5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고생 많이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은 열매를 맺더라.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아시아 지역만 생각했는데 빌립보라는 어떠한 그 시작점을 마게도니아의 시작점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그 유럽에 들어간 복음이 발화가 되어서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던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꿈꾸고 비전을 가졌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준행하여 나갈 때 복음을 순종하여 나갈 때 그렇게 전할 때 꽃으로 피어지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전도되어지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의 하루의 여정이 어떠하든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를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좌절을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약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 삶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한다면 목지필화 화지필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꽃을 피웁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콜링이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살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한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게 선교의 특징들,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들을 네 가지로 보았는데 이러한 복음의 특징들이 우리 삶에도 잘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이끌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꼭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좀 비교하여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 나는 어떤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내 계획과 내 상황과 형편과 전혀 맞지 않게 나타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계속 우리 주일 말씀처럼 꾸어가지 못하고 또 접고 접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나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선교의 여정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 만져주시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의 복음적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나의 어떠함이 복음보다 항상 앞서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복음이 나를 향해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저는 우선, 나의 삶이 항상 우선이 되고 나의 계획이 우선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를 맞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의 귀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오든, 어떠한 계획이 틀어지든, 어떠한 환란이 오든, 어떠한 빗박이 오든, 어떠한 나의 약점이 드러나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길,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의 삶이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꽃과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이세를 향한 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사역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우리 1세와 2세를 잘 연결하는 브릿지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와라스에 나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꽃을 피우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우리 단기팀,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뜻,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잘 실행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 이번 주에 있는 공동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베루나 와라스에 나가 있는 선교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김희진 목사님과 우리 또 팀장님들, 이정환 팀장님, 또 많은 스태프들, 아버지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저는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원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가난한 자에게, 핍박받는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무가 되어서 나를 통해 복음이 꽃피우고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